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통찰을 뛰어넘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를 소개하느라 잠시 본문에서 벗어났던 누가는 다시 19장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내륙 도로를 따라 여행하며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에베소는 로마령에 속한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육로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수리아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비견되는 이미 1세기경 에베소 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은 헬라의 여신 아데미, 아르테미스를 섬겼는데 가슴이 24개 달려 있으며 몸에는 고대 사냥꾼 니무롯과 사자, 호랑이, 사슴 형상을 새겨놓았는데 에베소에서는 매년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의 날이 되면 유방과 같은 수의 24명의 흰 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아데미 여신에게 자신의 고환을 바친 24명의 남자 사제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뒤를 따릅니다. 축제 행렬은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시작되어 에베소 시청까지 온 에베소 지역을 행렬하는데 에베소 시청에 도착하면 총독이 관저에서 나와 아데미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광장로가 아까 자신의 고환을 아데미에게 바친 24명의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잘라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주며 축제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 또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늘 에베소에는 끊이지 않았고 자연스레 재정적인 능력과 권력을 누리면서 아시아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이 바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도착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거의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바울이 사실 에베소를 3차 전도 여행지의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그 목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양육과 신방인데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려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였죠? 소아시아 중심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도시를 둘러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바울이 많이 애정을 주었던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수적으로 크게 부흥을 누렸던 그리스 남방,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많이 증거했고 그곳에서 큰 부흥도 맛보고 장시간 머물다 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애정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1차, 2차 전도 지역을 돌아보고 사역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지역을 보고 2차 지역을 둘러본 후에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던 도시에 좀 더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과 양육과 신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겁니다. 여기서도 잠시 머물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굉장히 정중하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게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우리도 종종 이런 표현 쓰죠. 정중히 거절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뭐 다시 만나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안 돼. 나 여기서 머물며 너희와 말씀 나눌 시간이 지금은 없어.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냉정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중하게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데 진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있었고 바울의 머릿속에 전혀 없는 그 에베소로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전도의 선교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추약하면요. 딱 에베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머물고죠. 정확히 얘기하면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 두란노서원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게 3차 전도의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인도하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을 따랐던 바울, 그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 에베소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전도 방식은 회당에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바울이 주로 좋아했던 곳이 다수가 모이는 도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1차와 2차의 전도여행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때로는 핍박하는 자도 있고 핍박하다가 사람이 부족하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면 도망치고 이게 패턴이었습니다. 또 아테네 같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안 되면 그 자리를 툴툴 털고 나오는 그것이 바울의 1차와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인데 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전도 전략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요. 그들을 선교센터에서 파송하는 그래서 에베소가 이방선교의 선교센터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선교의 전략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 두란노 서원에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완성된 전도의 형태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도 이겁니다.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통찰을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다름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경험의 끝에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 생각이 맞다고 믿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언컨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축적된 경험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 높다, 다르다, 높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실패 없는 인생의 정답이자 베스트 초이스는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내 판단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또 때로는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높으신 그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으로 순종하는 자의 손과 발을 붙드시고 그에게 행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0절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전혀 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 그 일의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